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 든지 산지에 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 성경이 눈에 안 보이니까 되게 좀 어색하네요. 이 글씨가 보여야 되는데 앞에 있는 모니터는 보이는데 성경책이 안 보여서 조금 어색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어제부터 이런저런 생각을 혼자 좀 했습니다. 하다가 신앙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한 성도들, 구원을 받지 아니하신 분들의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해보면 이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다가도 그 말미에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구원을 받은 분들도 이번에 제가 이제 남미에 가서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제 교제를 4일 동안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교제하고 나면 서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 말고 4명, 5명 이렇게 모여서 발표하고 또 그룹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들 마음 안에도 뭐가 있느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할 때는 너무 기쁘고 좋은데 문득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그 이렇게 들어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목사님 집에 돌아가면 제가 또 똑같아집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구원을 받으신 분들의 마음 안에도 구원 받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심은 아니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가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 여기까지는 마음에 쉽게 믿음을 갖는데 돌아서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던데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어떻게 되지? 하는 이런 신앙에 두려운 마음들이 마음에 있다라는 걸 제가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왜 우리 신앙에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이제 신명기 8장 이 말씀을 몇 번을 읽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에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내 삶에서 죄가 나오기를 바랍니까? 안 나오기를 바랍니까? 그렇죠. 내가 믿음을 가진 이유로는 내가 죄와 멀어지고 죄와 상관없이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으니까 믿지 아니하는 분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자리를 잡는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 마음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육으로 흘러갈 걸 기대하세요? 안 흘러갈 걸 기대하세요?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 마음이 세상과 더불어 살지 않고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삶이 그러지 못한다라는 마음이 들면 왜 나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내가 이렇지? 믿음을 가졌는데 왜 나의 마음은 이 모양이지? 믿음을 가졌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아들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내 남편도 그런다 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느냐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믿음에 이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를 바랍니까? 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돌아서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기를 기대하는 거죠?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니까 돌아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기를 기대합니까? 온전한 사람인 걸 기대하고 나를 보니까 내가 온전합니까? 예? 이래서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따라해보세요. 혼돈. 이제 그럴 때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 마음에도 여전히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어. 돌아서서 아, 아멘 하고 나면 내가 죄가 안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한 다음에도 죄가 나타나니까 그분들은 회개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 사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죄 안 져요. 목사님은 죄 안 져요. 그의 이단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를 공격을 하면 우리는 아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하고 답변을 하지만 돌아서서 나도 뭘 기대해요? 아, 믿음이 왔는데 왜 나는 이렇지? 아, 내가 온전한데 왜 나는 이렇지?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제게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목사님 왜 우리 아버지 낳는다 그랬는데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낳는다고 하셨으면 돌아가셔야 돼요? 안 돌아가셔야 돼요? 불사신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신앙이 이제 이런 의심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차지하면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제가 이제 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신명기 8장을 좀 여러분들하고 읽으면서 우리 신앙의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고 신앙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제가 이제 노트 필기도 해왔는데 이게 안 보여요 지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오늘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여기 신명기 8장 1절부터 한번 이 자막을 줘보세요. 제가 오늘은 안 보여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는데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거 남겨 놓으세요. 여기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40년 광야 길에 하나님이 너에게 한 일을 좀 기억을 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낮추고 시험을 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었다. 하나님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낮추기도 하고 많은 시련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홍해도 만나게 하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도 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도 하고 음식이 없도록도 하고 물이 없도록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첫째로 낮추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아보고 싶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게 닥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절,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은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여러분과 제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은 이유도 설명을 하시고 답도 가르쳐 줬어요. 우리 삶에 어렵고 시련과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려고 하셨고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마침내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산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렵게 하고 시험을 주었을 때 여러분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성경은 믿음이 있다고 어려움을 안 주고 믿음이 없다고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떠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시련도 주고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 마음을 살피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여러분과 내게다가 무슨 마음을 줬느냐면 믿음을 가지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을 넣었어요. 그 말 이해갑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양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걱정하고 염려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은 그러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3일 동안을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염려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염려하시더라고요.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하여서 길에서 죽게 될까 누가 염려를 했어요? 예수님이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마치 우리가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시련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을 사탄이 넣어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주거나 믿음이 있다고 평안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 모두가 다 오직 말씀으로 사는 이 믿음의 삶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기쁨도 주고 감사도 주고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도 주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문제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과 제게 복을 예비하고 있는데 사탄은 여러분과 내 마음에다가 그 틈바구니에 다른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역사하실 때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셔서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땅을 생명이 소성하는 땅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을 전혀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도리어 그런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맞아, 하나님은 혼돈을 온전케 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공허한 마음을 바꾸신 분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그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소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사탄이 여러분과 내 마음에 찾아와서 너 믿음이 있다며, 너 구원 받았다며, 그런데 왜 너 마음이 이래? 그런데 왜 네 마음에 이런 어둠이 있어? 마치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면 어둠도 없고 문제도 없고 시련도 없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우리 안에다가 사탄이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백내장 수술을 하러 목사님께서, 임 목사 자네 그 눈이 잘 안 보이는 건 아무래도 네 눈에 문제가 있어.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 안경 끼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빨리 가서 수술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가서 제가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그렇지가 않는데 백내장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저도 이제 뭐 눈이 감겨 있으니까 수술하고 나서 의사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부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이 의사분이 수술하고 나서 제가 이제 다 이제 수술 끝나고 진료한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오려고 하는데 저를 다시 부르더라고요. 아, 목사님, 잠깐만. 제가 뭐 또 진료 새로 하실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목사님 부산에서 그 칸타타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아, 내 마음에 야, 내가 이분을 도우면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당연하지요. 내가 도우면 복 받지요. 그런 아 그래.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말았더니 이분이 그 저한테 봉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부산 칸타타에 자기가 돈을 주겠다고 봉투를 하나 마련했더라고요. 저는 내가 진료받으러 가서 내 진료하고 돈 주는 의사는 그날 처음 봤어요. 아, 제가 마음에 되게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러면 믿음이 있으면 돈 봉투 주나요? 근데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믿음으로 했으니까 후원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혹시 안 갔나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돕는 사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게 우리가 약간 이렇게 되면요, 꼭 무당 믿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예? 점괘가 잘 나온 것은 뭐예요? 복채를 많이 내서 점괘가 잘 나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상 믿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 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걸 세상 끝날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뽑고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세우고 원하는 대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너희의 마음을 살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데 사탄이 우리 마음에다가 다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생각?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마치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죄가 없을 것 같고 믿음을 가지면 뭔가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상한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안 흔들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안 흔들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예수님이 항상 필요해야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구원을 받고도 흔들릴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겠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순간부터 내 눈에 보이는 완벽함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건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근데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를 예수님 밖으로 빼내려고 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도 자꾸만 누구를 쳐다봐요? 나를 쳐다보고 내 안에서 완전함을 찾게 속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이 나오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부산 대연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믿음이 있나 하고 바라볼 때 누가 예배를 잘 나오나, 누가 헌금을 많이 하나, 누가 후원을 잘 받나, 그걸로 믿음의 척도를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먹고 입고 마실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교회 안에 목사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저는 예전에는 내가 목사가 돼서 성도들보다 제가 더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로서 허물이 나타나고 연약함이 나타나면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매여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저는 교회를 떠나간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못나서 갔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가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가 크니까 부끄러움 당하고 무시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크면 내가 못난 게 어때요? 내 어리석은 게 어때요? 내 미련한 게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어? 맞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했나요? 불신을 했나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청거서를 들고 너희들에게 가야 하냐.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가장 못난 나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근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하고 앞서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도라고 하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산 대연교회 장로가 되면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부산 대형교회 장로는 완벽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보다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산 대형교회 집사가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도들 앞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집사로 가장 훌륭한 조건을 갖춘 사람. 여러분, 부산 대형교회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성도들보다도 가장 못나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야 하고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목자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자식들 앞에 떳떳한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자식들한테 떳떳한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엄마, 아빠는 계모나 그렇죠. 정말이에요. 계모나 당당하고 떳떳한 거지요. 진짜 엄마는요, 자식들한테 늘 미안하고 늘 부족하고, 아이고 내 밑에서 안 태어났더라면 이 자식들이 공부라도 잘했을 텐데, 잘 먹었을 텐데.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죄가 없대요. 죄 없는 어머니를 죄인으로 만드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11년 만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난 네 오는 게 무섭다. 올 때마다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보러 자꾸 죄 있다 그러냐 이놈아. 내가 그래서 네 오면 벌써 불안하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다. 저놈이 도대체 왜 날 보러 죄 있다고 하나. 그래 생각해보니까 나도 죄가 있더라. 너 아버지한테 시집온 죄가 있다. 내가 11년 만에 우리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는데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진짜 마음의 죄인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막 몇 날 며칠을 생각하다가 제가 우리 어머니 죄를 알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깜짝 놀라더라고. 내가 뭘 줘? 내가 너한테 뭘 줬다고? 아니요, 아니요. 우리 어머니 이제 그렇게 총기가 있으시더니 나이가 드셨나 기억력이 없어지네. 그랬더니 야 이놈아, 말을 알아듣도록 해. 내가 무슨 유산을 물려줘? 아니, 어머니 내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줬죠. 내가 뭘 물려줘? 아이고, 봐, 이거 봐, 이거 기억도 없는 거 봐. 우리 어머니 이제 나이가 드셨는가 봐. 그러니까 이놈 자식이 말을 알아듣도록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내한테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나들 형들은 우리 몰래 돈 줬나 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 잘해보세요. 야 이놈아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내가 한이 진 게 하나가 있다. 내가 찰밥 한 그릇을 해주지 못해서 늘 내 마음에 매여 있는데 뭔 유산은 어디 죽을 유산이냐. 그 내가 어머니 진짜 내가 이야기해드릴까요? 이야기해봐라. 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유산은 가난과 배고픔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막 뭐 말 안 해도 그냥 눈물 바다가 되더라고. 그런데 어머니 내가 이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고마워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요 비로소 내한테 쏙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네가 언젠가는 이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 못 먹이고 못 입힌 부모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나를 탓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본인이 못하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동안 이걸 죄라고 생각하고 남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식한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더 열심히 자식을 위하고 마음을 쏟았는데 여러분 가진 게 없으니까 마음뿐이지 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어머니가 혼자 마음에 죄라고 누르고 살았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마음을 여신 거예요. 내가 평생에 이 못 입히고 못 가르치고 못 먹인 게 나는 죄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죄구나.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세요. 엄마 아빠는 자식에게 떳떳해요 못해요? 떳떳치가 못해요. 조금 더 잘해줬으면 조금 더 잘했으면 그게 엄마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가 죄라고 생각해요? 내가 못해서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못한 건 부모가 죄라고 여기고 있어요.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모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진짜 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거스리고 대적하는 걸 죄라고 여기고 있지 않아요. 그 죄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찾아와서 뭐라고 했죠?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마음을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여러분 보러 살인해라, 간음해라, 도적질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하는 가장 강교한 일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마음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하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우리를 속였단 말이에요.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완벽해야 한다고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해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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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완벽해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이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사람들은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했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여자 외에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돌려보냈어요. 자, 여러분 이 여자가 돌아가면서 여러분처럼 생각해요? 내가 집에 가서 또 간음하면 어쩌노? 성경에 이런 글이 없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집에 가면 똑같아질 텐데 왜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음에 왜 그 생각에다가 마음을 내어주느냐?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여러분 남편 있는데 간음을 했던 이런 여자니까 이 여자가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또 이 속에 빠지면 어쩌지?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여기 자막을 좀 줘보세요.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여러분이 수넴의 여자에 관한 글 아시죠? 자, 이제 엘리사가 이리로 지나가는 수넴에 지나가는데 여자 한 분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영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거처도 마련하고 음식을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 와가지고 너 뭐가 혹시 필요한 게 있냐? 내게 구할 게 있느냐? 아, 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너 뭐 필요한 게 없냐? 그래도 이 여자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종이 와가지고 말해줬죠. 이 집에 아들이 없다고, 아이가.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곡식 빼는 시기인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갑자기 엄마 품에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자, 만약에 우리 유 형서 장로님이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이가 없어가지고 막 기도를 저한테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우리 이 자매가 아이를 못 갔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 집에 얘가 3명이에요. 4명. 와, 하나만 더 나면 상 받을 텐데. 자, 4명인데 아이가 이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4명을 낳아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여러분 4명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뭐라 하겠어? 유장로가 왜 자식이 죽나?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는 그런 생각해야 안 해요? 왜 죽겠어? 왜 다 죽겠어? 왜 갑자기 아프다가 죽겠어? 뭐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열왕기하 4장 19절 이제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자, 19절 보세요.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자, 계속 넘겨보세요.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낯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자, 죽었습니다. 아이가. 그 아이,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야, 나는 이 아침에 이 글을 읽다가 정말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나? 만약에 여러분 우리 유장로님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매님을 불러가지고 여보 우리 아이가 죽었어. 조금만 기다려. 자동차 키 좀 줘봐. 이때 당신은 이제 뭐 나귀를 타고 갔지만 요즘에는 자동차를 타고 오겠죠. 네, 자동차 타고 교회 좀 빨리 갔다 올게. 뭐 하러요? 아, 우리 목사님 좀 만나러. 그래 하실까요? 예? 네? 아멘 소리가 영 시원찮네요. 여러분, 그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죠? 근데 이 여자는 전 아침에 이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는 대뜸 있잖아요. 아이가 죽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내가 문 닫아놓고 어디로 쫓아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쫓아가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요 오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자, 여자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히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거 평안 안 하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렇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히 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자, 여러분 엘리사는 말 안 했지만 이 집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려낸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저는 제가 아침에 이 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함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사라지는구나. 제가 이 마음이 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왜 그들은 집에 돌아가면 똑같아진다고 생각하느냐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도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완전해지기를 기대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내 삶의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신앙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고 완전한 겁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할 때 그들이 성실하거나 진실하거나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8절에 와보면, 아, 11절.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복을 얻는 길로 인도하기로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그 조상도 먹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고 물을 먹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줬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뭐 할까 봐요?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이게 걱정이신 거예요. 자, 여기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기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심처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졌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시험을 해서 우리 마음을 알고 싶었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버릴까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버리느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모든 복을 내 힘과 내 능으로 말미암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은혜가 누구로요? 나로 말미암았다 할까 봐 하나님이 지금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야 안 멀어져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마음에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성도들 마음에나 사탄은 두려움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그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절대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하나님은 절대로 문제 삼지 않아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내 부족한 게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부끄러워하고 내가 성도들 앞에 낯뜨거워하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나는 신앙이 된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제 삶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허물진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머리는 숙일 줄 알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위선적인 사람만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못난 사람도 잘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 교회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못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주를 의지하는 이들이 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쉴 수 있는 그 사람,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내 힘, 내 능력을 자꾸만 부추겨서 나로 말미암았다고 여러분과 나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 어떠한 환경,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래 맞아. 내가 가서 흔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지. 여러분 흔들리는 자신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보고 무안을 주면서 오늘날 당신은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하고 막 무안을 주던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끌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그렇게 인도해 주었잖아요.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허물져서 세상과 더불어 흘러가고 있을 때 그래 이놈 너 의리 없는 놈 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건만 네가 세상과 짝해? 너 잘 되는가 봐라. 에라 이 나쁜 놈아. 세상이야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니까 막 우리 죄짓고 살자. 예, 죄짓고 사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안 그래요? 언제는 막 안 살았겠어요? 전에도 막 살고 지금도 막 살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게 이런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내 힘이나 내 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도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속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변화는 없어요.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연약한 나를 그냥 두시겠어요? 부족한 나를 그냥 두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나는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해주셨는데 왜 그런 하나님이 못난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도리어 여러분을 외면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주를 기억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염려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네 힘으로 네 능으로 말미암았다고 할까 봐 하나님은 염려하신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신앙의 정확한 기준을 하나 가져야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두려움이 마음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 그 두려움은 언제 찾아오느냐면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면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게 내 능이나 내 힘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다가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문제를 보내서 마침내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까? 복을 주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기억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너무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전 이번에 칸타타를 이렇게 하면서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겠다. 왜냐하면 아우, 자기 혼자 믿음으로 하지. 괜히 믿음해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저 혼자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너무 이게 많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절 보러 믿음이 없대요. 임 목사가 믿음이 있으면 백스코 한 달은 얻을 텐데 목사님은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이제 그런 목사님만큼의 믿음이 자꾸 없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크게 마음을 부풀려서 다섯 번을 이제 그 오이를 얻었는데 다 날 보러 목사님들도 걱정하는 거 오일씩이나 해요. 5일씩이나 해요. 그러는데 자기들은 뭐 머리 흔들어도 별 차이가 없지만 나는 이제 이게 5일 그러면 이게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8,000명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이 8,000명 숫자가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많죠? 예, 끝까지 말을 안 하네요. 예, 여러분이 말 안 하니까 제가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제 많아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게 또 많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 할까봐 괜찮아요. 뭐 이래도 믿음 없고 저래도 믿음 없는데 지금 한 시간 내내 뭘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 괜찮아요. 여러분이 뭐 아유 많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 맞습니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나가서 입을 벌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3억 2천만 원 정도 이제 물질이 필요한데 여기저기서 도와가지고 우리 이제 도움을 받는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오늘까지 우리 성도들이 후원을 받는 게 2억 1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우리 여기 이제 사무실에 그 뭡니까 일하는 우리 자매들이 있어요, 두 명이. 근데 어제 제가 밤에 이제 가가지고 그 자매들한테 일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왜 가슴이 벌렁벌렁해? 처녀가 결혼하고 싶나?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고요. 내 생애에 돈 2억을 내가 이렇게 계산하고 만진다라는 게 이게 사실인지가 이게 자기도 안 믿어진대.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우리를 돕는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정말 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많이 이렇게 돕는데 정작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돈 10만 원 내고 당당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세상은 은혜를 입을지 몰라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짐을 지기 싫어하고 부담을 지기 싫어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더 마땅히 짐을 져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우리가 갖는 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좀 짐을 더 지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은혜를 입게 돼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돈을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부담을 줄이게 되면 결국 이건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니게 돼요. 신앙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여러분 안에 주를 의지하게 되고 주를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신명기 8장을 읽으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은 염려하고 있고 우리는 뭘 염려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뒤에 잘 안 되는 걸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염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못난 걸 잘난 걸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못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걸 기억해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나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 맞아.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삶에 복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를 입고 불가능한 형편을 뛰어넘어 주를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잠시만 갖겠습니다.